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기 들어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 역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새벽 시간에 에스겔 11장 1절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인 이유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 직결된다고 했어요. 즉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지으며 밭을 개간하라고 권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집을 지으며 밭을 개간하라고 권고한 것은 남유다가 곧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 1절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대놓고 부정했어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 온다고 하냐? 심판 오지 않을 거다. 또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고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들은 에스겔 11장 1절에 나오는 25명의 고관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25명의 고관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근본적인 이유도 몰랐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그 사람들은 소위 바벨론 저항운동에 몰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제20대 시드기야 왕은 BC 445년부터 433년 사이에 애굽과 에돔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학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그와 같은 바벨론 저항운동을 하면서 거의 100%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조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 현재 남유다 영토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애굽과 에돔 등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다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하자, 저항하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시드기야 왕의 그와 같은 바벨론 저항운동은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타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앞서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에 있게 되는 것은 애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시도하는 그 바벨론 저항운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던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낮에 이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3절,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예. 여기 나온 행장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포로의 소지품, 포로의 소유물 이런 뜻으로서 포로된 자들이 가지고 가는 이제 어떤 소품을 가리키는데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의 소품을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에스겔 선지자를 보는 사람들이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의 소품을 준비해서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하,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포로가 돼서 강제로 이주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밤에보다는 낮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낮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였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인 것처럼 누가 이렇게 포로가 돼서 강제로 이주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처럼 포로가 된다는 겁니까?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처럼 포로가 돼서 강제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포로가 돼서 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예루살렘과 남유다 영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 될 거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너희들은 앞으로도 예루살렘과 남유다 영토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상속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너희들도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교만에 가득 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면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이 칼, 기근, 전염병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방법 중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뭐 관용구처럼 사용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이골,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의 공식처럼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는데요. 학자들은요, 이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에스겔 6장 8절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에스겔 6장 8절에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는 요 표현과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표현이 뭐 거의 같은 의미다,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굳이 차이를 설명하자면 에스겔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닥쳐오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망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끈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와 같은 소망의 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앙이 닥쳐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끈을 남겨놓으신다는 이 사실 심령에 잘 새기고 오늘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주의 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의 끈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떤 재앙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이 귀한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